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했던 하르키우 지역 대부분을 탈환하는 등 수복 지역을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화상 연설에서 9월 초부터 오늘까지 우리 전사들이 러시아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의 영토 6,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은 지난 11일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군이 9월 들어 3,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수복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11일 하루 동안에만 20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주변에서 그동안 점령한 영토 대부분을 내주고 철수했다며 러시아군 다수는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특별군사작전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안한 이 방안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중인 내용에는 안전구역의 반경과 원전에 머물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직원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제안은 원전과 주변 지역에서의 휴전이지만 군사장비와 인력의 철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3월 초 러시아가 점령한 이후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양측의 폭격으로 인한 핵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고위급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밝혔습니다. 양 정치국원은 어제 이임을 앞둔 안드레이 데니소프 중국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도로 양국 관계는 항상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핵심 이익과 관련한 사안에서 서로를 확고하게 지지했으며 국제화 다자석상에서 긴밀히 조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고위급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측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며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니소프 대사는 두 국가 정상의 개인적 영도 아래 러중 관계가 결실을 맺었고 양국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이번 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 정상회의에 가입 양해 각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란은 무역과 에너지 등 분야에서 이 협의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핵개발과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내년에 전 세계 식량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린플레이션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지역 본부장은 어제 일본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곡물 수출을 재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플레이셔 본부장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많은 식량이 생산되는 동부 지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농경지와 기반 시설이 파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레이셔 본부장은 또 농부들이 전장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가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확량은 1억 톤의 풍장을 냈던 지난해보다 약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가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에서 감독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중국 항구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는 데 대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 정황이 계속 관찰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최고는 18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중국 항구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는 데 대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유류 탱크를 증설하고 제재 대상 선박을 띄우는 데 대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제재 위반 사례로 의심되는 북한의 해상 활동에 관한 BO의 보도에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중국 저우산항에서 발견되고 북한 남포항에서 유류 탱크가 증설되고 있다는 BO의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포착되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추적과 단속 현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엔 특정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B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북한 선적의 예성강 1호가 5일 중국 저우산항 개선 장소에 머물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성강 1호는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유조선으로 미국 재무부는 이보다 한 달 앞선 11월 예성강 1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옮겨 싣는 모습을 포착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선박의 공해상 유류 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입항한 대북 제재 대상 선박을 억류해야 합니다. BOA는 관련 내용을 중국 정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남포 유류 항구에 유류 탱크 설치 공간으로 보이는 지름 30m의 원형 부지를 조성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건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8년 당시 20개가량 운영되던 유류 탱크는 조만간 30개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선제 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미국과 한국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미 측과 긴밀한 공조로 미한 동맹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미한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 정황이 계속 관찰되고 있으며 4번 갱도 부근 도로에서도 새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 내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의 가용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대된 징후도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2일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보고한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재개방된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몇 달 동안 핵실험장에서 광범위한 작업이 관측되지는 않았지만 실험장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징후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우리는 최근에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새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장 재개방은 매우 큰 골칫거리라며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고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원을 마무리하고 4번 갱도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활동은 연쇄 핵실험의 징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8일 공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는 풍계리 3번 갱도 입구 주변과 북쪽에 위치한 지원구역에서 여러 채의 목재지원 건물이 동시에 건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4번 갱도와 2번 갱도의 지원구역으로 이어지는 유실된 도로 일부를 보강하는 작업이 관측됐고 이후 몇 주간 움직임이 없다가 8월 말에 도로공사가 재개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 정황도 소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 중이라는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또는 유지관리 활동과 일치하는 방사화학실험실의 간헐적인 가동 징후도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 내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이 지속적으로 가동 중이며 이 시설 건물의 외부 공사가 끝나 가용 면적이 약 3분의 1가량 확대된 징후도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수로 인근에서 몇 개의 새 건물이 완공됐으며 1994년에 건설이 중단된 50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 재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철거되거나 전축자재가 치워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핵시설로 여겨지는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하게 협력하며 IAEA 사찰단 부재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IAEA는 북한 핵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향상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정황이 담긴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사회 성명 내용에 대해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누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2일 BOA에 최근 계속되는 4번 갱도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누넨 연구원은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북한이 4번 갱도에서도 복구를 위한 주변 정리 작업 정황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러 번의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핵실험을 위한 핵무기 소형화와 더 큰 규모의 핵실험용 폭탄, 즉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언급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3번 갱도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4번 갱도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장기적 측면에서 4번 갱도 복구 작업을 위해 주변의 열악한 도로를 먼저 보수하고 핵실험에 필요한 지원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려는 단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누넨 연구원은 또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평가받는 3번 갱도와 관련해서는 핵실험 재개 시기 결정에 날씨 변수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ather conditions are getting better end of September and October. So that will
여름 장마 기간이 끝나는 9월 말이나 10월쯤에 기상 상태에 따라 핵실험이 재개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핵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인 외부 측정 건물이 지난 2018년 철거된 이후 완전히 재건된 모습이 아직 위성 사진에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3번 갱도의 핵실험 실시에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성명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정황 못지않게 영면 핵시설의 가동 정황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t's a very comprehensive. It gives an overview.
하이노넨 연구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성명은 매우 포괄적이면서 단순히 핵무기만이 아닌 북한 핵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IAEA가 북한 원자로 가동 정황과 추가적 플루토늄 생산 사실을 찾아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그로시 사무총장이 폐기물 처리 또는 유지관리 활동과 일치하는 방사화학실험실의 간헐적인 가동 징후를 관찰했다고 밝힌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다시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문제가 중요한 비판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평가가 나오자 미 의회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의 화살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민주당 측 분위기와는 대조적입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향한 공화당의 비판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지난 7일 VOA에 북러 간 무기 거래와 이런 움직임을 막지 않은 중국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노프 의원은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성공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은 핵심 무기 시스템을 더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 제공한 지원금을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푸틴은 자국군의 전투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공화당의 주된 비판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VOA에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과 북한 두 나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의 유혈 사태를 겪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이라는 명백한 현실을 언제쯤 깨달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북러 간 무기 거래 움직임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더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를 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VOA에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러시아의 이런 제재와 수출 통제 회피와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란 핵 합의 복원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지난 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되면 적국인 이란과 공산주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대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클리프 벤츠 하원 의원도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 핵 합의 복원은 정부 지원 테러리스트들을 대담하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밀착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동맹국들은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악의적인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미국 내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처 목적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등 국내 정책과 관련한 자신들의 성과를 띄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방어와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관측했습니다.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동맹과의 연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강경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지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이 선언한 핵무력 법제화를 거론했습니다.
Because Kim Jong-un has rejected, you know, all overtures to engage in talks and of course he's taken a very hard line.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제안을 모두 거절한 데다 매우 강경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는 방어와 억지력 강화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이 윤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본적인 대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후 20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윤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됐다면서 이번 총회 주제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거듭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입니다.
I think President Yoon will double down on what he said on the Liberty Day and his audacious
윤 대통령이 한국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북한과의 관여가 중심인 대담한 제안을 재차 강조하고 또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또한 대북 억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본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 간의 확연한 차이를 국제사회에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조적으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비확산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묘사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며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 간 대북 대응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지난 5월 21일 열린 미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적 사안에 대해 미국과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유엔 총회에서도 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e's going to be talking about, you know, South Korea is a global actor. The 10th largest GDP and we're very much, you know, South Korea is going to be very much involved and, you know,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국이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0위의 글로벌 국가로서 관련 문제들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미한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다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추구라면서 이 점을 첫 국제무대에서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의장을 면담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중국에 굴복했다는 인식을 남긴 문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일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을 순방합니다. 북한이 법령 제정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고착화시키려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 총회에서 취임 후 첫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이후 캐나다에서 쥐스틴 트리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에 대해 한영 관계의 역사적 중요성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냉전 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자유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한 분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 장례식을 계기로 런던에 총집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핵심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유엔 총회 참석 일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연설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동포사회와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유엔 총회 주제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 분수령에 놓여있다고 보고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변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 정부의 새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고착화하려는 전략을 노골화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새로운 법제화를 통해서 봤을 때 한국이 사실은 북한 핵위협의 가장 지도적인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그다음에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협력 이 세 가지 축에서 연설이 있을 거로 보이시네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다시 한번 원칙 차원에서 목표다라는 것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협력,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최대한 그 협력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있죠.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집결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나 유엔 총회라는 다자 외교 무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인권, 사이버 안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 또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이제 법제화라는 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게 NPT 체제에 대한 위배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북한의 법제화에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핵무기는 굉장히 자제해서 사용하는 거라는 무기에 대한 전제를 지금 북한이 깨고 있다. 그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된다고요.
이와 함께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미한, 미일 정상회담 개최도 물밑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회담을 갖게 될 경우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활동 강화와 북핵 공동대응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자 정상회담이 될지 아니면 약식회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하고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나란히 참석하기도 했지만 별도의 한일 양자회담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일본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은 한일 정상 간 직접 소통이 미한일 공조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 때문에 양국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이 거부했던 한일 간의 정상회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상 차원에서 양국이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니까요. 하지만 한일 간에 놓여있는 첨예한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캐나다 방문 때 갖게 될 윤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선 경제안보를 위한 공조 심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정책법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 시 자동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1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북한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북 수교 등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워싱턴을 방문 중인 태영호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지도부가 공개한 핵무력 정책 법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관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대단히 위험한 대목을 거기다 이어놨어요. 핵무력 지휘체계에 대해서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문장은. 그렇게 해놓으면서 뒤에 맨 마지막에 그런데 만일 핵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유고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력은 내가 지휘해. 근데 내가 만약 죽는다 어떻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이미 지어진 데서 자동적으로 핵을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가 지금 북한 붕괴, 정권 붕괴를 노리고 있지. 결국 그게 내 목숨인데 내가 곧 핵무기다. 내 이 역할은 결국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곧 북한 핵무력에 대한 통제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곧 핵전쟁을 막는 억제력이다. 그런데 너희가 날 죽인다고 날 죽이면 밑에 애들은 자동적으로 써. 이걸 법제화해놓은 거예요.
네, 결국 김정은 자신과 핵무기를 일체화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미곤 국가다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이번에 법적으로 지미곧 핵무기다. 그리고 지미 죽는 순간 북한의 핵무력은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동적으로 사용될 거다.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핵전쟁을 막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짐의 목숨을 너희가 유지시켜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법제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원점 타격 등으로 김 위원장의 유고 등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자동으로 사용할 것을 법제화한 게 가장 심각한 문제란 얘기군요.
예. 내부 작전 계획은 이미 건 김정은 때 내놓은 게 아니고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그때 모든 지휘 통제 시스템을 순간에 때려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 있던 후세인의 군대들이 이 지휘 명령 지휘 체계가 마비되다 보니까 꼼짝 못하고 결국 싸워보지 못하고 후세인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어떤 행위가 아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관들이 상부의 지휘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대단히 이게 위험한 시스템이구나. 물론 최고 사령부니까 김정일의 최고 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만일 평양이 공격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라라는 이 자동 작전 계획 실행안이 다 작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재래식 무력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대국들에 보내는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걸 우리 이미 북한은 이미 법률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 날 죽이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너네 다치려고 꿈에도 뭐 참수작전과 같은 그런 건 꿈도 꾸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선의 지휘관들이 평양의 반응조차 물어보지 않은 채 자동으로 핵무기 단추를 누르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게 이게 그 일선에 나와 있는 지휘관들은 공격했구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양의 반응을 물어보고 반응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단추를 누를 거다.
그럼 미국과 한국 등 국제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최근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문제 해법으로 미북 선수교 후 문제 해결, 이른바 키신저 방식 의지를 질의했었는데 이런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그때 주장했는가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어요. 김정은이가. 외부와의 철저한 경비. 봉쇄, 그다음에 지역 평양시에서 외교관들 다 내보내고 지금 든든히 성벽을 쌓아서 자기 성을 지키겠다. 이게 김정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사적 방법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핵이라는 걸 선에 졌기 때문에 군사적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되고 결국은 이 스마트 파워로서 저는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단이 있는데 지금 매우 아이러니한 거는 뭔가면 성 안에 지금 성을 쌓아놓고 성 안에 갇혀있는 김정은 보고 바깥에다 텐트를 치고 야 좀 대화하자 적장들끼리 이 텐트에 나와 좀 안 나고 있다 너 보고 자꾸 나오라는 게 대화로 그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럴 땐 우리는 야 그러지 말고 네가 무서우면 우리 성 안에 들어가서 대화하자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갈게. 깃발 들고 저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대화 방식이나 수교를 과연 받아들일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수교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은 없고 전술수단으로만 사용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아이러니한 게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다, 대화 채널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수교는 수교하면 평양시 대사관 들어가고 아니 저 북한 대사관이 워싱턴에 나오겠는데 나는 아마 저는 반대로 미국이 수교하자고 해도 김정은이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어쨌든 먼저 미국이 수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신데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미국과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에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결국은 핵을 완성한 다음에 수교를 하면 이건 핵에 대한 면죄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들여다보면 어쨌든 이거 핵무기를 이제 완성하고 지금 이번에 김정은이가 전술적으로 핵장전도 다양화하고 이러면서 이 핵의 우지에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당근도 채찍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정치적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비핵화 논의 구조 자체도 없고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이제는 처음부터 새롭게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도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계속 말을 바꾸고 합의를 위반한 전례도 많습니다.
절대 안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20년 후에 붕괴됩니다. 이건 붕괴되기 때문에 20년이나 30년 이 시간적 문제고 이 기간에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자처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김정은은 내놓고 김정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을 저는 교육하고 계몽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있으면 지금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극단적인 통제 강화를 시도하진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활용해서 교류와 정보 유입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핵관리와 체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결국은 사람끼리 만나고 교류하고 들어가고 움지에서는 대북 정보를 대대적으로 유입시키고 또 대북 정보 유입 방법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너무 비판적인 콘텐츠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대북 정보도 뭐 북한의 뭐 체제 비난이나 또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이 재미있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의 모든 계층의 수요에 다 맞출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뭐 의사들이 볼 수 있게 의학적인 상식 뭐 이런 거 또 물리학자들이 볼 수 있는 거 뭐 용어 교재 뭐 이렇게 북한의 모든 수요에 맞는 각이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수요와 흥미에 맞춤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들여다보내야 됩니다. 보고 싶어 하는 거.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영국인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로 열흘간의 장례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1등 서기관 시절부터 공사까지 최소 8년 이상을 북한 외교관으로 런던에서 근무하셨는데 전직 북한 외교관으로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어떻게 회고하십니까?
제가 영국에 있는 기간에 여왕님하고 수학수 해본 적을 계산해 보니까 한 6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왕님에 대해서 대단히 인상이 좋으시고 북한에서도 영국 여왕에 대한 그 일반 주민들의 그 인상이 대단히 좋습니다.
네, 북한과 영국 모두 겉으론 세습체제인데 북한 외교관 때 두 체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강제성과 공포에 의해서 김씨 가문에 대한 존경 이걸 끌어내려고 하고 영국 왕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국민에 의한 자발적인 그런 존경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데서 저는 대단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은 영국과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외교관계가 매우 미묘한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영국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핵 문제도 있지만 영국은 이 문화적인 교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영국은 북한적 관여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영국의 정책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영국의 여러한 정책을 북한은 역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서방의 제재의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이게 북한의 대영국 정책입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근 기자였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검찰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이 안 씨 측 요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9일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 완화를 명령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날 서명한 명령문을 통해 안 씨의 발목 추적 장치를 제거하고 외출 시간 제한을 없애며 이동 가능 범위를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관할 구역으로 넓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법당국 관계자와의 화상통화 의무화 규정도 풀고 반북단체 자유조선과 링크 회원들과의 접촉 금지 규정도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스페인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미 법원은 외출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행동 반경도 자택에서 80km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안 씨에게 가택연금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씨는 지난 5월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반발한 변호인 측은 미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에 안 씨에 대한 인신보호 청원을 냈습니다. 인신보호청원은 미 연방기관 구금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미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스페인 신병인도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안 씨의 변호인은 인신보호청원과 별도로 안 씨의 보석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며 지난달 12일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씨가 가택연금 기간인 1128일 동안 보석 조건을 단 한 차례도 위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약 일주일 후인 19일 법원에 서한을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안 씨에게 적용된 보석 조건이 도주 가능성을 진작부터 차단해왔으며 신병 인도 결정 이후 안 씨의 도주 위험이 더 커졌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 씨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보석 조건 완화 결정이 남아있는 인신보호 청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됩니다. 재판부가 인신보호 청원을 수용할 경우 스페인 신병 인도는 취소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 인도 절차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미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신병 인도를 반대한다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BOE는 전직 국토안보부 고위직의 서한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 인도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한 이안 브레크 전 법무담당관 대행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 씨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이 올해 안에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하이오주의 브래드 웬스트럽 공화당 하원 의원인 지난 9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앤디바 하원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12일 VOA가 입수한 하원 법안 초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상원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다양한 범위의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시청자들이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 혹은 비디지털 뉴스를 창출, 접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늘리는 통신정보수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자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킴으로써 북한 정부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촉진하고 혁신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하원외교위와 법사위,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 NK 대표를 추천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정훈 교수에 대해 동북아 안보와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2013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활동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범수 대표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단체인 SAVE-NK에서 활동하며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운동, 통일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왔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연대 협력에 활동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한국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2016년 9월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이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지만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전 세계 현대판 노예가 급증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수감시설의 가혹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12일 발표한 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현대판 노예가 5천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1천만 명가량 증가한 규모로 강제노동 피해자가 2,800만 명, 강제 결혼 피해자가 2,2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ILO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강제노동과 강제결혼을 현대판 노예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박과 폭력, 기만, 권력남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로 거부할 수 없거나 떠날 수 없는 착취 상황을 현대판 노예제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ILO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수감시설의 강제노동 행태가 반인도적 범죄의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인권기구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일반 수감시설에서 특별히 가혹한 조건하에 강제노동이 발생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는 설명입니다. ILO는 북한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 형태로 건설과 농업, 벌목, 광업, 비슷한 형태의 육체적인 중노동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혹한 노동 환경의 예로 극도로 긴 노동시간과 최저 연명 수준 이하의 배급량, 전반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의료지원 거부, 업무 할당량 미달로 인한 잦은 구타 등을 열거했습니다. ILO는 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노동단련대에서 재판 없이 행정절차에 따라 혹독한 노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재판 전 구금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노동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강제노동은 처벌과 위협에 의해 강요되는 모든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ILO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강제노동의 세 가지 주요 형태로 강제노동 수용소 운영, 징집된 군인들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노동하는 사례, 국가의 경제 발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남용하는 사례를 꼽았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이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인신매매당한 뒤 시골로 팔려가 강제 결혼하는 탈북 여성들 역시 현대판 노예에 포함된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캐리 존스턴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 감사국 국장 대행은 지난 7월 2022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수년 동안 외교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북한인들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말했었습니다.
We have raised for many years both in our diplomacy and in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ur concern about
한편 ILO는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강제노동이 1,51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가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12일 ILO의 비회원국인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북한에 어떤 공고를 하는지 질의했지만 이날 오후 연재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ILO는 지난해 VOA의 비슷한 질의에 아동노동 폐지와 강제노동 폐지는 ILO 현장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 원칙과 권리라면서 ILO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이 헌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용건입니다.
북한 의주 비행장을 꽉 채웠던 중국발 화물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됐던 물품이 모두 북한 내부로 운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가 유입량이 없어 양국 간 철도 화물 운송이 재개되지 않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로 포화 상태였던 의주 비행장에서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BOE가 12일 의주 비행장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7월 말까지 활주로와 유도로 등을 가득 채운 화물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소독시설인 의주 비행장은 중국에서 열차로 운송된 화물이 3개월가량 보관되어 온 장소로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4월 중국 단둥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북중 화물 열차 운행 중단 소식이 들린 뒤로는 유입 물량이 없이 앞서 들어온 화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2.5km 길이의 의주 비행장 활주로와 유도로 그리고 그 사이 공간이 수개월 만에 맨땅을 드러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일을 전후한 시점부터 화물을 크게 줄이기 시작해 약 일주일 만에 활주로 상당 부분을 비웠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텅 빈 상태는 최소 약 한 달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 새로 유입된 화물이 없다는 뜻으로 특히 위성사진에도 열차가 포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 열차 운행이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는 추측을 낳습니다. 다만 의주 비행장에는 창고 건물 약 10개 동이 들어서 있어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이 실내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앞서 데일리 NK 등 북한 전문 매체들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한 중국이 북중 화물 열차 운행 재개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방역전 승리를 선언한 북한도 코로나 재유행을 우려해 국경 지역에 대한 방역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두 나라가 열차 통행을 중단시켰지만 여전히 선박 등 다른 교통수단을 통한 거래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E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지난 7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5,974만 달러, 수출액은 1,298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각각 209%와 423%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3년 9월 13일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슬로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갈등과 분쟁을 계속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쟁을 종식키로 약속하며 평화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쟁 직후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그 인접국들 간의 양자 또는 다자회담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분쟁 당사국 대표들이 회동하는 국제회의를 소집합니다. 회담은 워싱턴 D.C.로 이어졌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접촉은 노르웨이가 주관하는 일련의 양자 간 비밀 협상으로 이어져 1993년 9월 13일 오슬로 협정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슬로 협정은 안보리 결의 242호 및 338호에 근거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은 1995년 오슬로 협정의 주역 중 한 명인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된 이후 평화 협상은 그 추진력을 점차 잃게 됩니다. 1940년 9월 13일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식민지인 리비아 오른쪽에 있던 이집트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영국 원정군 3만 명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하는 것은 영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본토는 잇따라 독일의 폭격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영국 본토가 공격을 받고 있던 그때가 이집트를 침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영국 병력 규모 3만 명보다 8배나 많은 24만 명의 병력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13일 이집트 침공을 명령합니다. 이탈리아군이 영국군을 손쉽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940년 12월 영국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24만 명의 이탈리아군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이곳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히틀러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